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본문 곳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아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느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 에스겔서 11장의 위치를 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시작할 때 그때라고 그러죠. 이 그때가 어딘지를 또 염두에 두셔야 되죠. 설명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에스겔서가 8장에서 11장까지가 또 이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한 덩어리라고 했는데 그 에스겔이 받은 두 번째 계시의 마지막 대목이 오늘 11장 여기입니다. 그때 그러면 지난주 10장 공부할 때 그 내용이 뭐였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때인지가 좀 명확하진 않지만 11장 내용을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되죠. 11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뭐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타나신 그분이 떠나가시더라 이거죠. 예.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바로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8장 16절에 장소를 보면 아직 성전 안뜰에 있어요. 에스겔은 성전 안뜰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더니 드디어 성전을 떠나서 10장 끝에 보면 어디까지 가셨냐면요.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 곁에 지성소에 계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을 떠나서 지금 문간까지 떠나가신 거예요. 떠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연세 많은 어르신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도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집 나가는 거하고 뭐 비슷하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니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놔두고 집 나가는 이 장면하고 막 좀 해보면 조금 짐작은 갈란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곁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나님만 떠나가신 게 아니고 에스겔을 데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 안뜰에 있던 에스겔을 다시 들어서 자기도 동문까지 이동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나요? 중요한 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거나 뭐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는 데마다 에스겔에게 이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보라고 지금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향한 문에 그러니까 동쪽 문에 보니까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더래요. 그 중에 그 야사냐와 블라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돼 있죠. 25명하고 동향한 문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적이 있는데 싶으면요. 요 관주를 잘 찾아보시면 8장 16절에 그 말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8장 16절에 본 25명은요. 여기 사람하고 자세히 비교해보면 약간 달라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달라요. 그리고 위치도 약간 달라요. 8장에서 보았던 그 25명은 현관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 서서 동쪽으로 보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25명은 그 현관에서 조금 더 나와서 동편 문에 있고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한 거니까 1절 끝에 보면 백성의 고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아 같은 사람은 아니겠다. 그러면 그 조금 성전 안쪽에 현관 쪽에서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현관, 그러니까 대문간에서는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고약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가 보세요, 2절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못된 짓이 뭘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못된 짓은요? 네? 예, 부정부패, 나쁜 거죠. 근데 부정부패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거는요, 부정부패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서, 과거 정치가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한 짓이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부정부패는 저거 몇 명 잘 묶고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진짜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건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말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인간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엉뚱한 생각하다가 외적의 침입을 불러오게 되고 그들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허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거죠. 그 악한 내용이 그 3절이에요.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집 지을 때가 아직 멀었다. 이게 왜 악한 말이 되느냐. 이 희한하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집 지을 때가 아직 멀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는요, 그 다음 말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고약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들에게 참 고약한 뜻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요게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거기 고기가 된다. 이러는데, 이게 아주 나쁜 말이라는 걸 그 밑에 추가로 또 설명을 합니다. 7절에도 그 고기하고 가마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아래 11절에도 가마하고 고기 얘기가 나와요. 이 세 군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잘 종합을 해보면, 이 가마가 된다라는 것은 이 안전한 보호처를 의미하고, 그 속에 고기가 된다는 것은요, 이 그 요리가 제대로 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 솥에 들어있는 고기는 이게 완전한 음식물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집지역 때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쁜 말로 여기고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해서 저들을 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쁠까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집히는 데가 있어요? 집 지을 데가 멀었다. 이게 왜 나쁜 말인지요? 어느 선지자가 집 지으라고 했어요. 에스겔보다 약간 앞에 집 지으라고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평소 실력으로 나와야 됩니다. 느헤미야나 학계는 전부 이보다 훨씬 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해당 없어요. 에스겔보다 앞이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집 지어라 했어요. 어디서? 포로로 갔어요. 너희가 포로로 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집 짓고 70년이 차도록 거기서 살 준비하라고 이리 외쳤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반드시 끌려간다. 간다고 해서 곧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서 집 짓고 살 준비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걸 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 지을 일 없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고, 예, 끌려갈 일도 없고, 예레미야가 하는 그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동설 하지 마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포로 잡아간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던 예레미야에 대한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드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예레미야가 무슨 담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는 걸 이거 예레미야가 가마 얘기에 빗대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가마요? 끓는, 가마. 끓는 가마 좋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끓기도 하지만 또 하나. 기울어진 가마. 그렇죠. 얼마큼일까 이게? 그래 예레미야가 북방에서 보니 펄펄 끓는 가마가 있는데 이게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뜨거운 물이 아니면 뜨거운 샘물이 어디로? 유다로 흘러온다는 얘기 아니죠? 이건 유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가마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 방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안전한 가마야. 제 역할을 잘하는 안전한 가마야. 그리고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요 요리가 완전히 뜰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 없다. 이러고 하나님께 대항하다시피 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요. 너 쳐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깁니다만은 5절에서 13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칼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러죠. 여러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험에 가득 찬 모습, 하나님께서 이 저게 떠나가시는 모습 이런 거 다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또 내게 임하여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보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아니면 왜 두 분이 한 분은 예하고 한 분은 안 부럽다 그러세요? 안 부러우세요? 에스겔에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 부럽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말 보여주고 이거 하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느끼는 이 감정은요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도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좀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됐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울은요 그 덕분에 너무 고통이시네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에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 없이 그래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좀 베풀었어 이런 계시 한번 줬으면 이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살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준 에스겔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파요. 왜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프실 텐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요 그 아픔 나누어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다른 면에서는 참 행복일 수 있습니다.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에스겔 사기 전에 예레미야 하자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얼마나 아플라고 그걸 자꾸 공부하자 그러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마음 아파야 하는 책인데요. 아플 각오를 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긴 해요. 그런 마음 없이 재미로, 그게 재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의 마음과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아 에스겔은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툭하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러지 마세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5절 끝에 보시니까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뭘 아셔요?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내가 다 안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런 티를 안 냈다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요. 사람 눈만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테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척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마음 속까지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은 늘 보고 참 교회에 충성하고 하는 게 충성한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나는 네 속 다 안다.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요. 우리 교회 근처에 조금 떨어진 어느 교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제도가 참 재밌더라고요. 낮에 1, 2, 3, 4, 5부 각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 다 했대요. 그리고 저녁에 거기에서 이제 2배수 뽑아가지고요. 저녁 예배 때 한 번 더 한대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 건 뭐냐면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아마 그분이 6수를 했나 7수를 했나 낮에 투표하면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 1등이래요. 그래서 후보 여러분 뽑은 대로 저녁 예배 때 다시 투표하면 항상 떨어진대요. 낮에는 1등인데 저녁 예배 때는 왜 떨어지나요? 낮에 오시는 분은 이 사람의 껍데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앞장서가 교회를 그렇게 선전하고 저 하는 것 같아도 네 속을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하고 겉이 너무 다른 티를 이분이 많이 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거 참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7수째인가 됐을 때 교회에 건의를 해서 장로 투표 방식을 바꿉시다 그래 건의를 했답니다. 뭐라고 건의했겠어요? 낮에 한 번만 합시다. 밤에만 하면 또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또 불만이 생겨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교회에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아마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도 다른 사람의 겉과 속을요 웬만하면 구별해서 읽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네 속마음은 내가 안다 이러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죠. 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듯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밑에 나오는 7절이 이게 일종의 비유거든요. 비유니까 6절도 만약에 비유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죠. 정치적 살인. 실제로 사람은 안 죽였지만 죽인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경우를 보고 정치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아니면요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정치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별 4개 달고 있다가 어느 날 별 짝대기 2개 달고 감옥에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죽으란 얘기죠. 차라리 죽으란 얘기죠. 우린 별 4개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 4개 달고 있다가 때 끼고 짝대기 2개 달고 있으면요. 실감이 잘 안 오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이런 게. 그럼 정치사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멀쩡한 집 한 채가 그냥 날아가기도 합니다. 네? 네? 아, 회사. 어느 회사 말이세요? 아, 부산의 국제그룹에요? 신발을요? 그거 되찾기 위해서 나중에 또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거요. 한 사람 눈에 잘못 보였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그렇게 날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 너희가 죽인 시체로 이 성읍을 가득 채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살인을 행했을 것에 대한 책망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정치 지도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백성을 죽인 예는 이스라엘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불렀어. 그 외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6절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 여기 너희는 그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요 7절에는 고기가 두 종류네요. 한 종류는 그 가마 속 안에 있는 고기고 또 다른 고기는요? 이 속에 있다가 거기서 끌려 나온 고기예요. 끌려 나온 고기는 이 못된 짓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고 그 안에 있는 고기인 거예요.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에? 너희가 아니요 그냥 백성 타면 안 돼요. 너희가 죽인 시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가마 솥 비유에서 가마에 있는 고기가 나은 거예요. 도중에서 이렇게 끄집어 낸 고기가 나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마 속에 있는 고기는 이게 안전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중에 끄집어내버리면 이건요. 이건 버리는 거지 뭐. 꿀타가 말하는 거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죽은 사람들은 가마 속에 있는 고기고 그들을 죽이고 너는 살아있다고 말한 너희는 뭐란 얘기죠? 끄집어내버린 고기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낫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너희 손에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요 살아있다고 하는 너희는요 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하고는 좀 달라서 이해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요 가마솥 요 비유를 좀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8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흔히 잘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말을 그대로 심판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 가마솥 이야기가 여기 나온 게 그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지도자들이 이 성읍이 밤하고 우리는 가마솥에 공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말 했으니 좋아, 한번 해봐. 그게 너희들한테 가마솥으로 지대로 하는가? 그건 설령 가마솥이라 하더라도 너희는요? 내가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심판 얘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그걸 바꾸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로 하시겠다? 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칼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뭘 두려워했어야 옳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는 그건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칼을 두려워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칼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되나요? 예, 외적이 칼 들고 뛰어오는 수밖에 없죠. 자기 백성들 중에 누가 칼 들고 뛰어올 사람 없어요. 지도자들인데. 결국 외적들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게 이제 고의 앞에 칼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 다음요. 내가 이스라엘을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심판하신다고요? 왜 변경해서 심판하시나요? 여기서 심판 안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심판 안 하시고 이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변경이 어디예요? 경계선 바깥으로 이 말입니다. 국경선 바깥으로요. 변경해서 심판한다 그러는 것은 결국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고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걸 다 의미하는 겁니다. 변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좀 묘하긴 해요. 그런데 이해할 만한 사건이 그 앞에 있었어요. 열왕기나 보시면 이 질문에 답변이 나올 만한 이유 있어요. 변경해서 심판하겠다. 왜 변경해서 심판할까요? 아니면 그 변경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변경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 변경해서 많이 죽었는데 누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많이 죽어요? 네. 예, 거기 가다가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근데 제 질문은 변경에 가면 뭐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포로가 돼가지고 가다가 돌아와요. 예레미야는 석방해라. 누가 석방시켜줘요? 바벨론 왕이 석방시켜줘요. 왜? 예레미야가 뭔 주장했는지 적국의 왕이 알아요. 왜? 항복하라고 하던 사람은요? 항복하라고 외쳤으니까 달려주는 거예요. 그 왜 끌려가다가 돌아오나요? 끌려갈 때까지는 장수가 끌고 갔죠, 포로로. 가다가 도중에 누굴 만났냐? 왕을 만났죠. 그래도 왕이 거기서 다시 신문을 해서 돌려보내준 거예요. 이거 열왕기 보면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왕이 가다가 끌려오거나 도중에서 석방이 되고 오거나. 왜 그러냐면, 자, 이만하면 답 나오잖아요. 변경에 누가 있어요? 적국에 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왕이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깊이까지 쳐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왕은 저 변경 쪽에 저 주경에 주 부대를 해놔놓고 거기서 군대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 보내면 이 파견된 부대가 가서 싸워가지고 점령에 군사를 끌고 어디로 오느냐면 본진이 있는 곳으로, 왕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에 가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 적국의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왕이 죽여라 하면 죽는 기고, 끌고 가자 하면 끌고 가는 기고, 돌려보내라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해서 심판하리니 하는 거, 이거는 너희를 이방 왕에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를 이리저리 다른 본문하고 이리저리 꿰 맞추면서 우리 다 이해를 해놔 놓으면요, 나중에 이거 다시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경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때쯤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주원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렇게 당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지금 봐야 알아요? 안 찍어 보고 알면 냄새 안 맡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찍어가지고 입대 보고 난 뒤에 알아요? 징계받아서 다 죽고 난 뒤에서야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아니면 진작에 알면 그렇죠. 진작에 알면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 하나님을 진작에 안 분들이에요. 오늘도 여기 안 오고 어디 또 딴 방에 가지 말고 오늘도 여기 안 오고 어디요? 저 산에 들로 쫓아댕긴 저 인간들은요, 언제 알 거다? 네? 네.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때 가서 한 소리 하세요. 야, 그거 꼭 찍어봐야 아나. 네? 미리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11절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심판하리니. 같은 얘기 반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11절을 보면 이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너희의 피난처 혹은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가 아니라는 거는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고기라는 거는 가마솥에 들어앉아 있는 고기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지고 완성품이 되어가서 좋은 음식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 고기가 못 된다는 건요. 삼도가 끄집어낸 고기는 어떻게 해요? 뭐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가마와 고기 이미지를 좀 특이하게 썼는데 잘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십시다. 12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위에서 반복이고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말,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요 표현을 빌리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 요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안다라고 말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면 그분이,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안다는 얘기를 가끔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합시다. 저 중학교 아이들 공부시간에 교과서는 안 갖고 다니고, 선생님 얘기는 별로 잘 안 듣는 거 자식들이. 옛날 얘기입니다. H.O.T.는 와 그리 좋아하노? 세상에 뭐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대답 잘한다고요. 시간 중에 뭐 공부할 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는 것들이요. H.O.T. 이름 대봐라. 이름별로 뭐예요? 성격 좋아하는 거, 생년월일, 뭐시 저시기 물어보면요. 아무리 물어도 다 나와요. 하도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요. 한번 그랬죠. 너 H.O.T. 잘 아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평소 물으면 대답도 안 하던 것들이요. H.O.T. 잘 아나? 이러면요. 책상 두드리며 발 굴려가면서 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하도 갔잖아. 가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 잘 알거든. 가서 돈 좀 빌려올래? 이러니까 갑자기 애들 팬빌만 식어버려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대. 한 놈이 퉁명스럽게 했던 이야기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오빠 잘하는데요. 그 오빠들이 우리를 몰라요. 임마, 그건 아는 거 아니야! 선생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기는 맞는데 아이들이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미운 선생님인지 아세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건 전부 귀신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하기 전에 귀신들이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칭찬 안 하셨어요. 좋아 안 하셨어요. 입담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왜? 왜? 똑같은 고백인데 왜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요. 안다고 말할 때? 안다고 말하면 그래서 안다는 표현보다가 친밀하다는 표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자신 있게 친할 만큼 하셔요. 왜? 친하면요. 안 친한 사람은 돈 빌리달라 할까봐 겁나지만 진짜 친한 친구가 돈 빌리달라 그러면요. 저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셔요.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지켜라. 걔도 지켜져요. 우리 목사님 자주 가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원래 좀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지저분했다고 본인 입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는 원래 좀 지저분한 유형이에요. 반대로 사모님요? 예? 얼마나 깔끔한지 아세요? 자, 비밀 얘기 하나 할게요. 대학 다닐 때에서 남자 여자들 포크댄스 춘다고 운동장에 다 모였대요. 우리 사모님이 어째 나왔는지 아세요? 들은 적 없어요? 흰장갑 끼고 나왔어요. 그래서 별명이 흰장갑이었대요. 세상에 포크댄스 춘다고 다들 모였는데 유일하게 혼자서 흰장갑 끼고 나왔으니 이리 깔끔한 사람하고 이리 지저분한 사람하고 만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네? 사랑 안 하면 안 변해요. 근데 사랑하면요? 따라가게 돼 있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많이 예? 지금 많이 깔끔해요. 자, 그쪽만 갑시다. 자꾸 흉본군. 아, 흉본군 아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 12절 끝에 보세요.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키라는 하나님의 규례는 안 지키고, 이방인 규례를 지키고 있었으니 이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저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이방인 규례를 지켰냐. 그런데 이거 탓하기 전에요. 우리는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우리 조상들이 물려줬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한 두세 가지 돼요. 하나가 샤머니즘, 하나는 그 유교, 또 하나는 불교. 이 영향이 우리 조상들 통해서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게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이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전통 따라 산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거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자,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예? 네? 아, 동문백필은 창세기고 저 어디고 저 뒤에 가면 네 남편은 여자의 모린이라 우리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군시렁군시렁 하기만 하고. 예? 네?
남편은 아내 머리가 그게 풀렸다는 얘기죠.
성경 구절에 있는데 무슨 틀렸다고? 목사한테 그 하는 건 괜찮은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구절 보고 틀렸다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는
머리. 여보세요. 현실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하죠.
되게 무서운가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거지 세상에.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데.
말씀은 먹을 때 중요한 거지. 아. 현실은 안 그러잖아.
먹고 가 똥 싸버리면 끝이다 이거지. 문제가 아주 많아.
문제가 많다.
그래도 저 수입사 나중에 졸업할 때 공고상 줘야 돼요.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준 그 공로를 그 상장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유교적 전통하에서. 근데 그런 구절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남자가 성경을 딱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남자는 여자의 머리. 그거 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표현만 다르지. 자, 그러면 아멘 하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위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머리예요. 이걸 알면요, 어떻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하는 이 구절하고 성경 구절하고 이게 같으냐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맞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니까 성경 구절이 먼저 안 오고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생각들이 먼저 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도 열심히 나오는 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새벽기도를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새벽이 되면 정화수 떠나놓고 깨끗하게 몸씩 거기 빌고 빌었잖아요. 내가 지금 조상들의 그 행위를 따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건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열심히 나온다고 착 신앙 좋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오던 첫날부터요,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잘했어요.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리 헌금 생활을 잘하십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절에 다닐 때도 그랬는데요. 절에 다닐 때도 그랬는데요. 아, 뭐 절에 갈 때마다 저게 빚인지 헌금인지 그기나. 당연히 교회 오면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헌금 생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만요, 어우, 날마다 좋은 말씀 듣는데 그래, 강연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강료 내는 기분으로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아,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 이게 우리를 더 흔들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정말 내 계명을 지켰냐? 무슨 계명요?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요, 항상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잊지 않도록 좀 우리 자신을 예민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13절에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을 했더니, 고만 그 뭐요, 이거 백성의 고관 중에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라다가 죽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엄청 놀랐어요. 하나님, 아니 정말 그 1번 지도자마저 이렇게 죽는다면 결국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남은 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뭐예요? 남은 자 반대말이 뭐예요? 아니, 죽은 자 가면 안 돼요. 왜 잘 물었지? 남은 자의 반, 에? 그쵸. 포로로 간 사람들. 여기 남은 자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요. 하나님, 이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 하십니까? 에스겔이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야 될 제일 지도자가 먼저 죽어버리더라는 얘기죠. 에스겔이 엄청 놀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14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최종적인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다고 말합니까? 네? 포로되었던 자요?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냐 그러면 일단 세 종류로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바벨론. 이 셋 중에 결국은 누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남겨둔 이 예루살렘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포로 잡혀간 너희는 하나님과는 영 끝났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의 이 말이 하나님 귀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는 이 말이 왜 나쁘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만 하나님의 기업이 상속자가 된다. 너희는 포로 잡혀간 동족들은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 이 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왜요?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남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기 놔뒀고 너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잡아가서 없애려고 한 거다. 여러분 열왕기를 공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주 원인이 뭘까요? 가난하고 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다 들어가버리면 몽땅 다 잡아가버리면 여기가 폐허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 사람은 다 잡아가고 무능하고 능력 없고 내버려둬도 반기를 들 바벨론의 반기를 들 만한 이런 어떤 배짱이나 힘도 없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뭐라고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너무 나쁜 말 들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너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서 다 없애버렸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잡혀간 동족에 대한 연대감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얘기니까 별로 뭐 와닿는 게 없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 와닿는 게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다 빌빌거려요. 지금 대통령도 여자 나왔었죠? 제가 만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아주 잘나가는 대학원장이요. 이름도 없는 남편 하나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시바직 하는 개념이 있죠. 시바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시바지가 됐는데 저 나라에는요 남자가 이건 시바지가 아니고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 용어도 없는 거니까 뭐 대충 그래 알아들읍시다. 근데 뭘 해도요 여자가 나서서 앞장서지 남자들은 왜 저렇게 맥이 없는가 모르겠다. 내가 답답해서 그랬더니요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스페인에 몇 백년 동안 그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식민지 정책했어요. 남자들 중에 똑똑은 가서 똑똑하고요. 똑똑하고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반기를 들 만한 인간은요 전부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 몇백 년 가보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 빌빌거려도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진짜 남자들이 그렇게 빌빌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쓸만한 인간들은 다 잡아갔는데 이 참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쓸모 없을 것 같은 인간들만 남겨놨더니 이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삼으시고 죄 많은 너희는 다 잡아갔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참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신물결 2편에 보세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성소가 되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포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말이죠. 잠깐이란 말이 붙었죠. 잠깐 그리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잠깐이냐? 네. 하나님 보시기 이거 잠깐이에요. 여기서 잠깐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뇨? 인솔해서 돌아오겠다는 뜻에서 잠깐이에요. 뭐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7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만나주면서 또요. 17절 보니까 만민간대에서 모으고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다 불러 모아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멀리 포로로 간 그 사람들에서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돌아볼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사람들은 18절 보세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거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다시 섬기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사실은 19절 보면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러니까 한 마음이나 새 영이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뭐 하나 보세요.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그렇게 포로로 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 쉽게 말해서 거기 가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했을 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회개한다는 표현은 별로 안 쓰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포로로 가서 겸비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지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푸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대신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금방 떨고 있는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그러죠? 그룹들이 날개를 든다는 것은요,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차에 시동 거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퀴도 그 옆에 있고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들더니 서서히 떠오르는 거죠. 올라서 어디로 갔나요? 23절에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이 여호와 영광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전에 동쪽 문에 있었죠. 지성소에서 또 올라가지고 동쪽 현관 나오더니 동쪽 문에 있더니 드디어 어디까지요? 동쪽 산으로. 동쪽 산이면 이제 건너간 거예요. 이 동쪽 산을 혹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예? 이 성경에 산 이름 별로 안 나와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 하나밖에 없어요. 감람산이에요. 동쪽 산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던 그 산, 그 감람산에 머무르더니 그냥 안 가시네요. 누굴 데리고 가요?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나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시나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에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번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출을 하다시피 성전을 떠나셨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다라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엄청난 비극인데도 떠나신 그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다시는 내 꼴도 보기 싫다 해서 막 영 참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으면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가시지 않냐고 어디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불쌍한 자기 백성에게 거기 가셨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보다가 그 앞에 1장에서 봤던 환상은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게 더 나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게 된 것이지만요. 자, 25절은요, 그 앞에 24절하고 붙여나가면 안 돼요.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기억하시는가 물어볼게요.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그랬는데 이 사로잡힌 자가 누굴 가리키나요? 네? 장로. 네. 임장노님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웃으면서 견뎌요. 누가 임병수 장로님을 거론하길래 아니 그 장로님이 왜 나와? 그랬지. 아니 임병장. 그래서 되게 웃었어요. 이번에 임병장이 사고 쳤잖아요. 야, 그 임병장 이름 뭐고 하니까 이름은 신문에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게 맞긴 맞아요. 그 누가 옆에서 임병장이 사고 쳤다고 하길래 어? 장로님이 사고 쳤다고? 그럼 얼핏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임병장 하는 거고 임병재하고 얼핏 잘못 들으면 비슷한 게 있어요. 아, 달라요? 에? 어? 다르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저 임장로님 임자가 아니고. 예? 아, 수풀림 병장이 사고를 쳤고, 장로님은요? 아, 맡길님. 맡길이 뭐예요? 맡길이지. 나도 서울 와가 표준말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맥길이 뭐고 막길이지. 자, 그 이게 장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집에 있는데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지금까지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리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그발강가까지 오셨다라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이 이야기를 그 장로들에게 다 답변을 해준 거예요. 이 장로들은 모르긴 몰라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보존될까 아마 그걸 물으러 왔을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에스겔의 환상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에 와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해줬다. 이게 25절이에요. 그래서 25절은 꼭 8장 1절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1장까지가 이게 전부 한 덩어리로 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